VOA 세계 뉴스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 동결 추진 계획을 보도했는데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분명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다고 언급한 뒤에 터무니없는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서 미국이 핵 동결 수준으로 간다면 한국 정부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스트래플리 제도 인근 인공섬에서 중국이 미사일을 쏜 것을 인지했다고 어제 언론에 밝히고 중국 측의 이 같은 활동은 심각한 불안 조성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번 일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근 해역을 군사화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중국이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NBC 방송은 지난 1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미사일 시험이 오늘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경계할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수반격인 집행위원장 후보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이 추천됐습니다. 또한 금융정책을 총괄할 유럽중앙은행 총재로는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내정됐습니다. EU 정상회의는 어제 이 같은 신임 EU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고 곧 실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U의 행정부 수반을 여성이 맡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집행위원장과 중앙은행 총재를 모두 여성이 맡는 것도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 밖에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는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는 호세프 보렐 스페인 외무장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중국군 당국이 홍콩 앞바다에서 실시한 대규모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면서 송환법 반대 무력 진압 계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달 26일 홍콩 해역에서 육해공 합동 긴급출동과 대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사진 6장을 어제 인터넷 웨이보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홍콩 앞바다에서 기동훈련을 하는 해군함정과 헬리콥터, 고속정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해군함정이 센트럴과 애드미럴티 쪽으로 항해하는 장면, 그리고 중국군 장병들이 소총으로 홍콩섬을 조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센트럴은 최근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 행진이 진행된 지역이고 애드미럴티는 시위대 점거 사태가 벌어진 입법회를 비롯한 정부 청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심해 잠수함 화재와 관련 러시아군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오후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불러 이같이 말하고 장관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과 대책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저 환경 연구를 수행하던 심해 잠수함에서 1일 화재가 일어나 승조원 1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북극해 인근 브렌치에서 발생했고 화재 진압 직후 해당 잠수함은 러시아 북부의 세베로모르스크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화재가 발생한 잠수함의 형태와 활동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전 중인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의 타조라 난민촌이 오늘 공습을 받아 최소 4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고 리비아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수 난민과 이주민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리비아 통합정부는 군벌 조직인 리비아 국민군의 소행이라며 흉악한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 핵시설과 무기의 폐기와 함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입지 축소를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핵 해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 장관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 전략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강 장관은 미국이 핵 동결 수순으로 간다면 한국 정부는 이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명명할지는 미북 양측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받은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 회동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 평가를 외교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던 점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 결단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호 등 준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간의 판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을 다녀왔다는 자체가 양측의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쯤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자신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들은 내용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국무부는 미국의 비핵화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라며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국가안보회의 참모진이나 자신은 북한의 핵동결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을 논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히며 이는 대통령을 옴싹 못하게 제안하려는 누군가의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동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와 함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핵 동결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에 대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을 상기시켰습니다.
I believe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is. It's complete verifiable. The new pursuant to the Singapore, even the Singapor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말했습니다.
All the fissile material production, all the weaponization, a halt to everything, and then a process, an implementation, a process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s.
비핵화를 위해선 핵 분열성 물질 생산과 무기화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이 있어야 하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해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m sure that nobody in the administration thinks that that's a final goal. That would be quite a capitulation to give up on.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최종 목표로 여기는 관리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항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n roll back. So North Korea verifiably dismantling its nuclear facility.
동결을 시작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검증의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조치는 영변 핵 시설 폐쇄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실험 시설들의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도 비핵화 일괄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결 단계에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y have produced, uranium and plutonium and where? Next package,
핵 신고는 패키지로 이뤄질 수 있는데 우선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장소와 생산량, 이어 핵무기 생산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숫자와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미북 외교 재개의 시작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결은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검증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the best approach. And I think the reason diplomacy had been we've had this stalemate.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며 동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먼저 끌어내는 것은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입지 축소를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속단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볼튼의 환영받는 굴욕. 미셸 골드버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1일 판문점 미북 정상 만남에 불참한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 평가한 칼럼의 제목입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볼튼 보좌관이 전면 부인하자 골드버그 씨는 볼튼은 그 일을 다루는 핵심 일원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대북 의사결정 소외론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도 1일 칼럼에서 핵동결 보도에 대한 볼튼의 반박은 정책결정 핵심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볼튼 보좌관이 몽골을 방문하는 동안 폭스뉴스 진행자인 보수 성향 언론인 티커 칼슨 씨가 트럼프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밀착 취재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부트 씨는 볼튼은 몽골로 추방됐으나 칼슨은 비무장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보좌관보다 영향력 있는 조언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 속단은 이르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은 VOA에 관련 보도는 대북 대화를 지지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일부 의견일 뿐 실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alking have an agenda. And so as a result, it's not clear that the story actually is a good reflection of reality.
볼튼 보좌관은 유엔 대사 시절부터 처세술이 뛰어난 것으로 평판이 높았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다면 바로 사표를 수리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 배경에 볼튼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그가 여전히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s long as Bolton is on the inside, I don't think that you can discount his influenc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볼튼 보좌관의 몽골 방문의 중요성과 우선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소외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살리려고 하는 국면에서 굳이 볼튼 보좌관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mean, North Korea had made such a big deal about Bolton's position. It would have been complicated for President Trump to include him in the meeting.
베넷 선임연구원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서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의 존재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며 언제든 다시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중국이 지난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유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가운데 제재가 계속되면 북한 경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등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왕이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데 대해 평가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 독자 제재를 관장하는 미 재무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VOA에 현재로서 대북 제재 정책에 변화는 없다며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재무부는 기존 대북 제재에 세컨더리 제재 문구를 추가한 개정안을 공개하며 규정을 더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석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 제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석 선임연구원은 위기론을 설명하며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즉 현재의 북한 경제에서는 달러화가 사실상 통화의 모든 기능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석 선임연구원은 달러가 북한 경제의 중심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이 세계 경제와 더 빠르게 통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달러 유입이 차단돼 대외 부문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달러로 움직이는 북한의 모든 경제 부문이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재로 인해 북한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기존 대외 교역이 붕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제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북한 경제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추가 소득 하락과 그에 따른 전면적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미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지속될 경우 결국 북한 경제의 수입에 문제가 생겨 정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what will happen if nothing changes on the sanctions, they will gradually reduce import, and that will hurt their industry because a lot of their imports are industrial materials that they need, and also consumer goods that go into the market.
산업자재와 필수품, 소비재 등에 대한 수입이 감소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최근 북한이 대중무역 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시계와 가발 등을 대체 수출 품목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정권을 유지할 정도의 돈은 벌어들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을 전례 없는 깜짝 외교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최초의 사건이자 실무 협상을 견인할 과감한 조치라는 긍정적 진단과 북한의 선전 선동에 좋은 소재를 주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회동의 역사적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VOA의 의견을 밝힌 15명 중 6명이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미북 관계 변화, 평화조약,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루기 위한 실무급 협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연구원은 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와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이번 회동을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추후 협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이라는 상징성이 긍정적인 뜻으로만 부여된 건 아니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사용한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최초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 하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저 사진 찍기였을 뿐 비핵화로 향하는 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이 오랫동안 계획돼 있었던 게 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이 그렇게 빨리 반응을 보였다면 이야말로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철학을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은 리얼리티 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리얼리티 TV의 성공 원칙에 기반을 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동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이번 회담을 미북 간 합의 준수 차원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일항이 새로운 미북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만남이 여기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를 이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정은도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인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이행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양측이 보다 큰 신뢰와 상호 이해를 쌓고 보다 구체적인 협상 방법을 준비할 수 있다면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때로는 독창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동에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후속 회담 재개 추동력을 불어넣은 데 무게를 뒀습니다. 앤드류 카톨릭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늘 놀라게 만들고 특이한 외교 접근법을 취한다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미북 관계 관련 환경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DMZ 방문은 놀라운 것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동력과 가능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전에 한국, 일본과 조율된 것이라면 이번 회동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경로가 활발히 탐색되고 있고 이를 계속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비판적 평가는 이번 회동에 다분히 극적이고 선전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목격하는 것은 초현실적이었다며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고안된 텔레비전용 장면이자 리얼리티 TV 드라마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과 그의 통치를 더욱 정당화하면서도 대가로 얻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을 지낸 벤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교수는 이번 만남이 긴장 완화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리얼리티 쇼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미북 관계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만남이 자칫 김정은에게 고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선전선동부는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이 실무협상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헤리티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북한은 최근에도 미국이 협상 조건을 낮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되풀이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 역시 실무 협상이 재개돼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리연구원은 이번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실무급 협상 도중에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협상 도중 적어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은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잠정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김정은의 입맛에도 맞는 합의라는 겁니다. 이번 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에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도 실무회담을 통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신뢰 구축 조치들을 취했지만 단 한 개의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시설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16개월 전인 2018년 3월 초 비핵화 제안 당시 때보다 핵무기 수를 30% 정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실무협상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취된 것은 없고 싱가포르 선언은 대체로 그저 성명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실무급 협상은 이미 하노이 회담 이전에 철저하고 완전히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양측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실무협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실무협상의 목표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상호간 양보로 낮춘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비핵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을 바꿨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비핵화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워선 진전을 이룰 수 없고 대신 보다 유연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은 만약 양측이 영변 폐기에 대한 맞는 가격에 합의한다면 좋은 첫 단계이자 모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더 큰 의지를 보여야 하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중간 단계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도 신속한 혹은 완전한 비핵화를 조만간 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이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제한적이나마 핵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합의는 아마도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한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목표는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그런 상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그를 칭찬하며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미한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양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는 이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한 국내 정치계의 강한 비판과 김정은의 태도가 언제든 호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북 협상이 다시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대북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 직후 북한 문제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잠잠했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를 CNN 방송에 출연해 DMZ 회동은 미 외교 역사상 몇 안 되는 최악의 일 중 하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대가 없이 독재자인 김정은의 위상만 올려줬고 DMZ 회동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존심을 치켜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한 문제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미 정치권의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건 내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정치 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한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맞섰습니다. 이런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 소재로 거론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과 같은 정상급 외교 행보를 적극 이어갈 경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VOA와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믿을 이유가 없다며 실무급 협상에서 80% 정도 합의가 돼 양측 정상이 만나 봉합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추가 정상회담은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Unless there's something the president knows that I don't know,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is will succeed the third time around.
앵겔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혼란스럽고 미국이 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어지는 의회 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기조는 대화와 압박 병행이었습니다. 다만 의회는 행정부가 이끄는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끝무렵에 접어들며 그동안 예고해왔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을 일제히 추진하는 등 대북 추가 조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페투미 상원 의원은 지난 회기 처리되지 못했던 이른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고 최근 상원은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도 지난 회기 폐기된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를 재상정했습니다. 베놀런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비핵화에 진전은 없고 경제 제재 체제에 구멍은 많다며 제재 강화 법안 재상정 방침을 예고했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이 밖에 상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지난 회기 연도에 설정했던 2만 2천 명보다 많은 2만 8,500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돼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또 한 번 반영한 조치입니다. 의회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서도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반영한 법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에는 기존 대북제재법이 명시한 제재 해제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 포함됐고 리드 액트에도 대북제재 해제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된 대북정책 감독법안에는 미북 합의를 협정 형태로 만들어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n incremental approach doesn't meet what's under the command of international law, and it doesn't line up.
단계적 접근은 유엔 결의와 같은 국제법 요구에도 북한이 한 비핵화 약속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어떤 변화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하반기 의회가 처리해야 할 북한 관련 사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상원 국방수권 법안은 이달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하원 법안과 조정 합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리드 액트를 포함한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결의안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존정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며 현재 34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과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도 지지세를 넓히며 현재 지지의원 수가 각각 24명, 17명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에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범죄들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 처벌에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HCHR은 최근 발표한 2018 유엔 인권 보고서 북한 관련 부분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을 계속 면담하고 있고 북한의 형사 사법제도와 관련한 법률과 법령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단체 등이 수집한 인터뷰와 전문가 보고서 등의 정보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인권범죄 사례들에 관한 정보의 보관 장소로 사용될 데이터베이스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내 혹은 국제 기구들을 위한 필수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인도 범죄를 기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케이트 길모 부대표는 지난 3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에 관해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conditions may not yet be in place for the prosecution of such allegations, either through a national process.
국가 차원의 절차나 특별 법정의 신설,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을 통해 북한에서 저행되는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는 겁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2016년 6월에 서울에 유엔인권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OHCHR은 이후에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독립 전문가 그룹을 임명하고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통해 탈북민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일, 기념식 등 주요 행사에 탈북민들을 초청하고 서울을 방문하는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의 탈북민 면담도 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243주년 기념행사. 실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보다 열흘 정도 먼저 열린 이 행사엔 한국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과 함께 탈북민 이연서 씨가 참석했습니다. 탈북 과정의 아픔을 쓴 영문숙이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의 저자인 이 씨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유명인사와 촬영한 모습 등 행사장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경일이나 주요 행사에 탈북민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성탄절 연회 행사엔 지성호 씨가 초청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기념 만찬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현재 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가 미 대사관의 초청으로 참석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엔 탈북민 지연아 씨가 초대됐습니다. 지 씨는 특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이름을 호명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 4명을 만난 자리에서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트위터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민들을 격려하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엔 서울을 방문한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허광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탈북민들을 만났고 미국 하원 의원들도 최근 서울에서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 역시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비공개로 탈북민 등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27일 BOA에 다음 달 국무부가 개최하는 2회 종교자유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탈북민을 다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관심이 활동에 큰 격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성호 나우 대표입니다.
전세계 탈북민들의 활동에도 이제 탈북자들의 활동에도 이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한 이제 인권 개선을 위한 그 정의의 길로 이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입증해 주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지 대표는 또 탈북민들에 대한 미국 정부와 지도자들의 관심은 북한 정부에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 당국에게도 이제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뭐 이제 탈북민들을 뭐 범죄자고 뭐 이제 나쁜 사람들이고 역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또 이제 그 자유를 찾고 또한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이제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제 북한 사회에 이제 주는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BOA에 미국은 북한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 중 하나로 탈북 난민들과의 회동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인권영웅들이란 제목의 동영상 인터뷰 프로그램에 탈북민들을 연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엔 과거 국무부로부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받았던 이예란 박사, 그레이스 유, 지성호, 이연서, 지연아, 박상학, 박정호 씨,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해 사는 찰스 류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내 탈북 학생 여러 명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 과정과 경영 전문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늘리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15만 6,3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핀란드의 민간단체인 핀란드 개발협력기구에 이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핀란드 개발협력기구는 지난달 북한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조치로 인해 북한의 활동이 불가능해져 오는 2021년까지 계획했던 대북 의료와 식량 지원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핀란드 외교부 관계자는 2일 BOA에 핀란드 개발협력기구가 북한에서 철수하면 남은 자금을 정부에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게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최근 북한 의료진을 교육했습니다. 인요한 소장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기자가 인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일맥상통한 것은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하고 정부는 조금 뭐 규제가 엄청 엄하지만 이제 좀 호소를 했겠죠. 그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자체가 또 신뢰를 예 그분들도 알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국하고 안 좋을 때 아 이 선생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것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북쪽에 가서.
결핵 퇴치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29차례 방북한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지난 주말 이뤄진 미한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자 회동에 앞서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지원단체들 간 만남이 이뤄진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면담한 유진벨 재단 스테판 린튼, 인세반 회장의 동생인 인 소장은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의료 지원은 북한의 정치 상황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사안을 결합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바탕인 미국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미국 정책에 있어서 원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 나그네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들면 병치료해주고 심지어 이제 감옥살이면 감옥도 방문하라는 예수님의 명이 있어요. 그거는 친구냐 적이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미움이 주민에 대한 연민까지 앗아갈 수 없다면서 북한 군부와 주민을 도매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 소장은 최근 중국에서 평양과 원산, 함흥 출신의 30대 초반의 젊은 북한 의료진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과 암에 대한 의료교육을 진행하면서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크게 느낀 것은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고 너무너무 머리들이 좋고 물론 북쪽에서 똑똑한 사람 보냈겠죠.
나이대하고는 어떻게?
나이대가 한 30대였는데 그 의대를 이제 마치는 그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함흥에서도 왔고 원산에서도 왔고 그 그냥 평양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섞여서 왔는데 공통점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알고 싶어한 그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요.
인 소장과의 한국, 더 나아가 북한과의 인연은 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왕조 시절이던 1895년, 외증조부인 유진벨이 전라도 전주에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5대가 한국에 살며 북한 결핵 퇴치 사업과 의료장비 지원 관련 사업을 펼쳐온 겁니다. 유진벨 재단의 인세반 회장뿐 아니라 또 다른 두 형 모두 현재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 소장은 한국형 앰뷸런스의 최초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1984년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이송할 마땅한 구급차가 없어 택시에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또 첫 방북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국과 북한에서의 의료봉사 공을 인정받아 호암상을 받은 어머니 로이스 린튼 씨가 상금을 주면서 앰뷸런스 한 대 더 만들어 북한에 기증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북한에 똑같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의 소망이었다고 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 형이 운영하는 유진벨 재단의 도움으로 북한의 앰뷸런스를 기증했고 이후 유진벨 재단의 사업 방향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95년도에 그 식량 지원으로 우리 형님이 시작했는데 97년에 결핵으로 전환은 북쪽의 요구에 따라서 그 만남의 이유로 어머님의 그 지도자들한테 감동을 줘서 오찬이 만찬으로 바뀌고 아주 무슨 국빈 대접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성적인 거는 아니고 미망이니 막말로 과부가 앰뷸런스를 하는데 들고 왔는데 아들이 앰뷸런스를 남쪽에서 만들고 기증했는데 북쪽에도 하나 가지고 왔다. 뭐했냐? 결핵을 했다. 우리 애들도 결핵을 안 했다. 우리 결핵 너무나 잘한다.
당시 만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린튼 씨의 설명을 듣고 바로 북한에서도 결핵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 소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보다 현명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의료 지원은 식량과 달라 모니터링 문제가 그리 크지 않지만 유진벨 재단은 북한 곳곳을 찾아갈 수 있는 일종의 이동의 자유가 있어 지원 장소를 반드시 방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도 여러 차례 이에 합류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뭐 동해안, 뭐 서해안, 원산, 뭐 흥남, 함흥, 뭐 청진, 해산, 도서지에 전 강계만 빼고 다 갔어요. 원산, 뭐 남포, 사리원, 해주, 검진차 다 들어갔어요. 개성, 곽산, 선천, 신의주 저 다 가봤습니다. 한 번씩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어요.
인 소장은 최근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핵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를 상기시키면서 무작정 감성에 치우치기보다는 굳건한 미한 동맹과 튼튼한 한국의 국방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 3대 후손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해군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가르침이 인생의 길잡이라는 인 소장. 적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모두가 평등하며 다를 뿐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아, they are different. 그들은 다르다. They are not better than us. 우리보다 우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르다. 절대 뭐랄까 평등하게 생각해라.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절대 누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차별을 대우지 말고 그 위아래가 없고 같다. 민족이 같은데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제 머릿속에 가장 소중한 교육을.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발병이 보고된 자강도 외에 추가 확산 정보는 없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이 2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식량 안보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초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올 6월 중순까지 전국 34개 성과 자치구 중 32곳으로 퍼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몽골, 2월 베트남, 4월 캄보디아, 5월 북한, 6월 라오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공식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환경과 살균제에 대한 저항이 높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처음 발병했다는 내용 외에 추가 확산 정보는 없었습니다. 발병 지도에도 자강도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웹사이트에도 지난 5월 30일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추가 보고서 제출이 없었습니다. OIE는 회원국에서 주요 전염병이 발생하면 첫 보고서에 이어 매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3일 중국 접경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열병이 신고된 뒤 25일 확진 판정됐습니다. 이 농장에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이동 제한, 봉쇄, 보호지역 예찰, 사체, 부산물, 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OIE에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은 가축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에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28년 7월 3일 컬러 텔레비전, 즉 색 텔레비전이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이 컬러 텔레비전을 발명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이자 기술자였던 존 베어드였습니다. 베어드는 공중으로 사진을 전송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컬러 TV를 만드는 것에 도전했고 그 무렵 발명된 네온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계식 텔레비전을 발명합니다. 베어드는 원판에 30개의 구멍을 뚫어 이를 1초에 12바퀴 반 회전시키면서 각 구멍을 통해 얻어지는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텔레바이저라고 불렸고 이후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은 1960년대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 보편화됩니다. 1972년 7월 3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두 정상이 심라 평화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인도 총리와 줄피가르 알리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은 인도 북서부의 심라에서 전날 밤 이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양국이 심라 평화협정을 조인하게 된 계기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한 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고 핵무기를 개발해 대립할 정도로 앙숙관계입니다. 특히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가 양국 분쟁의 핵심 문제입니다.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것을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파키스탄은 인도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고 7개월이 지난 1972년 7월 3일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심라 평화협정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관계는 카슈미르 문제 등의 난황 속에 긴장과 화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B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의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